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혼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인데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 역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중요시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이 주석책이 로마서의 두 배가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기독교 교리,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울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의 가르침 가운데 한결같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교회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을 들게 되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는 많은 이방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유대인 신앙 공동체만 이루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약속의 자녀로 증표로 받았던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circumci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 그 사인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방인들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1장, 2장, 3장, 4장에서 강조를 하다가 5장에 들어와서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유사 복음을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5장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발자취.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 조문을 분석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긍정 명령문은 총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Don't do it 이렇게 말한 부정 명령문이 365개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율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 613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굉장히 대단히 복잡하고 그리고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613개가 되는 율법의 많은 내용들을 네 단어로 예수님이 압축해 주셨어요. 써머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써머리해 주신 네 단어는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네 가지 단어로 압축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쉽지 않은 613가지를 딱 이렇게 네 글자로 요약해 주시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도 이걸 잘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The Great Commandment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에서 이 두 계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원리요 법칙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쉽지가 않을까? 그것은 사람들마다요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The Great Commandment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또 Great Commission은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한 방법,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을 오리지널 이 그리고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막 싸우고 분열하고 물어뜯고 막 이렇게 육체로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가 비전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The presence of God, the presence of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훈계하심에 따라서, 훈계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지금 오픈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비게이션, 성령의 내비게이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한 지붕 밑에서 한 집에서 살아가지만 부모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님의 훈계와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야지만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삶, 탐욕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면 지금 현대 대다수의 현대인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Follow your heart입니다. 네 마음이 그런 대로 살아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은 follow your heart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don't follow your heart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금방 또 이게 예배 드릴 때는 또 은혜 받았다 감동이 왔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사람 마음이 잘 바뀝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9절에 보시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아무도 그 마음속 감추어진 동기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follow your heart를 외치지만 성경은 let the Holy Spirit guide your hear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alk by Holy Spirit. Live by Holy Spirit.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했듯이 사람이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이 작은 로마서인 갈라디아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 또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울이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는 것은 그 길로 가면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낭떠러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 15가지 열매인데 15가지는 범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투기하고 그리고 시기,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 자,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해서 갈등 속에서 이해관계와 같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력을 형성한 진리와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파당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고 이건 성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이 투기, 분쟁, 시기, 분냄 이러한 죄를 짓게 되고 영적 차원에서는 20절에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악한 영과 교감하려는 것, 그들에게 복종하려는 것 여기에 포함되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육체적인 일과 또 관계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15가지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행실을 계속해서 따라 살아간다면 21절에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9가지 이제 열매를 맺게 돼요. 9가지 열매가 어떤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3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3가지, 또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3가지, 나 자신과의 내면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열매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 불변하는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 자기 희생적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카라,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아주 찰나적인 그러한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해피가 아니에요. 그냥 조이예요. 조이. 조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라러리에서 밀리언이 만약에 당첨이 되면 우리는 해피하다 그러지 조이하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joyful life,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카라, 희락.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 조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화평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오는 내적인 평안을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hospitality라고 그러죠. hospitality, generous. 말하자면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예, 이것은 자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고 관용 베푸는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양선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능력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범주는 나 자신과의 내면적 관계에 있는 것들인데 바로 그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소금 언약과 같아요. 소금이 귀하듯이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충성된 마음과 헌신된 마음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세 번째 범주의 열매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인데 충성이고 그리고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집부리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앵거가, 분노가 일어날 때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되도록 지켜주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절제는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죄악된 욕망을 컨트롤하는 힘이 뭐냐면 능력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저희들을 괴롭히는 것이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이 둘이 17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막 콜라이드, 서로 막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 어게인스트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교사님도 이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을 의지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13절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된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5세입니다. 2030년이 되면요. 여자의 평균 수명이 세계 최초로 평균 90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90세이니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에서 65세가 정년 리타이어 은퇴였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은퇴 연령도 7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은퇴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뭘 하고 살아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습니까? 가죽을 남긴다. 그건 잘 아시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그것도 잘 아시네. 여러분. 정말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도대체 뭘 남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첫째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그래서 only love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 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발자취를 기록하고 또 사도들이 교회가 생기면서 이 사도들이 발자취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에게 다시 보낸 편지가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성경 66권은 완전 계시이고 진리의 책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 속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진리는 증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1은 99가 아니고요. 그건 제로입니다. 성경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아도 한 가지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팩트를 말씀을 100가지를 배워도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우리 삶 속에 간증으로 엮어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으로 정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순종하겠다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통제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 내비게이션 할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저희들이 혹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스크린은 없지만 5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 있네요. 오늘 5장 5절 스크린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여기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라. 성령을 통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에 의해서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묵묵히 이겨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살아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14절 말씀과 같이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꾸준히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주 하시는데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100도라는 임계점이 돼야지만 끓습니다. 그 임계점이 저온의 물을 고온의 물로 바꾸는 그 시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불을 지펴도요, 전기를 꼽아 넣어도 99도가 되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임계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님이 충만히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임계점을 기준으로 물이 조혼의 상태에서 고혼의 상태로 바뀌듯이 우리들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면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믿음이 살아날 때까지, 역사가 보일 때까지 기도의 인내의 실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욕과 사탄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우리 191장 1절 2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191장 뜨겁게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면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